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2023 대량 살상무기 WMD 대응 전략에 반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미국의 2023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에 대해 반발하는 담화를 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대해 담화를 낸 데 이어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4일 미국의 2023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양상이 미사일 발사에 집중된 듯 했는데요. 이제 외교전으로도 확산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국한 기자가 먼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최근에는 미사일 등 발사를 통한 군사적 도발보다는 외교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한동안 미사일 도발에 집중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대로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미 또는 반서방 국가와의 연대나 담화 등 대외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 말하자면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자신들이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의 비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교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것보다는 변화하는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맞춰서 북한이 대응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지금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상황에서 국제정세 속에서 스스로의 외교적 공간이 좀 더 넓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었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러시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과 적대관계에 있고, 또 중국 역시 타이완, 남중국해 그리고 무역 문제 등으로 미국 등과 전략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이 활동 공간과 중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나라들과도 한미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지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그 의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북한 국방성의 담화는 미국의 2023 대량 살상무기 WMD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인데요. 혹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WMD 전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 기자가 그러면 미국의 이 보고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그 2023 대량 살상무기 WMD 그 대응 전략의 그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무기 말고 재래식 무기 말고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생화학무기 같은 것은 모두 그 대표적인 대량 살상무기죠. 말 그대로 그 대량 살상무기는 한번 사용되면은 한두 명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커다란 그야말로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국방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미 국방부는 전 세계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이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위험도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아, 이번에 나온 그 전략 보고서도 아, 그런 차원의 이제 보고서고요. 역대 이제 세 번째 보고서고요. 2013년에 내고서 이번에 나온 것이 아, 9년 만에 다시 나온 그 보고서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한 나라만을 꼭 집어서 지금 뭐 분석한 게 아니고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이런 나라들을 두루 아, 평가하는 분석하는 이런 보고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현재 그 핵탄두 숫자를 상당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 중국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약 1000개의 핵탄두를 배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고서에 실렸고요. 아,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그 북한의 그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서 아, 북한은 지속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어, 몇 가지 그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2022년에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를 하고 핵무기를 언제 어떤 조건에서 그 사용할지 그 규정을 정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서 동시에 북한이 계속 그 같은 규정 외에도 핵 역량 그 능력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미 본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위협하는 단거리 중거리 ICBM 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북한은 그 전쟁 이런 분쟁의 어느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 이런 언급을 했고요. 아, 핵무기뿐만 아니라 아, 북한은 그 수천 톤의 생화학무기, 독가스 같은 거죠.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북한은 그 1990년 이래 생물 무기 금지 협약 영어로 BWC라고 하는 건데 이 협약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함께 했습니다.
네. 이 국방부 보고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뭐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평소 하던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부 보고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이루고 이것을 실전 배치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ICBM에 장착해서 미 본토까지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라는 것이죠. 그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국방부의 WMD 대응 전략을 보면 북한이 그동안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계속 개발하고 또 강화해 오면서 그 이를 통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어느 때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북한이 지금 이제 핵무기 그 말하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유사시에 언제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 담화를 내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뭐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좀 전후 과정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엔
네.
안보리가 지난 9월 29일 그 오전 10시에 비악산과 북한 이런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대강 그 회의 제목 또 참가국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그 북한의 핵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 문제, 즉 그 북한의 그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한 것, 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그 ICBM 발사할 적마다 과거에는 이것이 그 제재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지난해 봄부터는 중국, 러시아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제재를 못하고 이것이 무산되는 사태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여기서 아마 그 미국 등 아 그 서방국들이 여기서 얘기한 것이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유엔 안보리가 아 무산될 경우에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기 된다. 아 그리고 또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아 체제가 와해될 그럴 소지도 있다. 아마 이런 내용을 그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 많고요. 네. 아마 이것을 북한에서도 유엔 대표부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30일 날 최선희 외무상이 유엔 안보리의 이 같은 그 회의 이런 것이 엄중한 주권 침해다라며 상당히 비난을 했는데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 같은 움직임이 자신들은 핵무기 보유를 이미 헌법에까지 이제 명기를 했는데 이것은 북한에 대한 그 주권 침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해달라는 것인데요. 지금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제 북한의 핵 보유는 지금의 그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 맥락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기를 거듭 요구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북한의 이런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NPT 체제 하에서 북한은 이것이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UN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이런 주장이 말하자면 통하게 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네, 핵 보유국 문제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핵 보유국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NPT 체제 핵확산 금지 조약에 근거한 핵 보유국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NPT 체제에는 근거하진 않지만 그냥 핵을 가진 그야말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그 NPT 체제에 근거한 핵 보유국을 말씀을 드리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전부 다 핵 보유국입니다. NPT 체제에 근거한 이것은 왜 그러냐면 1945년 아시다시피 그 2차 대전이 끝날 때 최초로 미국이 그 일본을 겨냥해서 핵무기를 사용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강대국들이 덩달아서 그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NPT 체제 핵확산 금지 조약이 발효된 것이 196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이미 핵무기가 사용되고 거의 한 20년 이상 지난 다음에 NPT 체제가 발효된 것이기 때문에 예. 당시 NPT 체제에서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68년 이전에 이미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NPT 체제에 근거한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공식으로 인정을 했고요. 예. 이 밖에도 다른 그러니까 NPT 체제에 근거하지 않고 나는 NPT 체제에 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입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핵을 개발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인 국가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처음부터 NPT 체제에 들지 않으면서 핵을 가진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핵 보유국이지만 그 국제적 지위는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북한은 좀 더 특이한 경우입니다. 북한은 처음에 그러니까 1985년에 NPT에 가입을 했다가 2003년에 탈퇴된 이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전 세계 지금 190여 개국이 지금 그 NPT에 가입했는데, 북한은 최초로 NPT에 가입을 했다가 핵을 개발하고 탈퇴한, 굉장히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그런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NPT에 가입도 안돼 있고,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나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않은 나라가 핵을 보유하거나 또는 핵 보유국이 핵 비보유국에게 핵무기나 핵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바로 핵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NPT 체제의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에 핵을 개발한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NPT 탈퇴 자체로서 핵 보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미 핵 보유국 NPT 체제 하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NPT 체제라고 하는 것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대표되는 강대국들의 말하자면 핵 관련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것과는 달리 앞서도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이제 NPT 체제 바깥에서 핵 보유를 하게 됐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북한도 여기에 이제 일원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국제사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핵 보유국을 9개 나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에다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떠오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9개 나라가 핵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상당히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국제사회는 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입니다. 물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이제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됐는데 북한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핵화 협상도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핵 고도화를 핵무력을 명시한 법률에 명시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핵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으로 해서 사실상 자신들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국제사회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10월의 외교 안보 일정 주요한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달 중에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자, 최선희 외무상과 만날 건데 과연 어떤 문제를 논의할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의 평양 10월 초 평양 방문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은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시기는 명확하게 언급되진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 위원장의 초청을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후속 논의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상황, 그러니까 북한의 우주개발과 관련한 러시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에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대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들이죠. 탄약이라든지 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CBS 뉴스가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지난 5일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무기 공급을 이제 시작한 것일까요?
이 문제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그 미국 CBS 방송이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서 북한이 그 포병 무기를 러시아에 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온 발언들이 좀 그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 뒤에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미 국방부하고 백악관은 추가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전부인데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고 또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국방부와 백악관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을 텐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추가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 지금으로서는 불분명한 이런 거고요. 따라서 이제 추정을 해본다면 아마 그 국방부 그 일선에 나가 있는 그 정보계통이나 이런 쪽에서 북한제 그 포탄이나 탄약 이런 것이 발견이 됐지만, 이것이 그 과거에도 북한이 그 러시아의 그 포탄, 탄약 이런 것을 그 제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들어온 것이 지금이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은 최근에 그 북러 그 정상회담 이후에 들어온 것인지, 이것까지는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백악관 또 방송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추가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또 하나,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는데요. 여기서도 한반도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앞선 정상회담에서 무한대의 상호 협력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의 국제 정세 속에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그동안의 밀착을 계속해 왔고요. 이 두 양쪽에 지도자의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들과 사실 적대관계 속에 대립을 하고 있고요. 또 시진핑 주석도 미국과 서방국들의 말하자면 해외 문제, 앞서도 얘기한 대로 또 그 남중국해 문제, 또 무역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밀착하면서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또 경제협력 방안,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다양한 제재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굉장히 중요한 활로로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경제협력 방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입장이 사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과 서방국과는 아주 상당히 정반대의 해결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두 정상이 만나서 북한 핵 문제의 말하자면 해결 방안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 내지는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북한은 10월에 군사정찰위성을 쏘겠다고 밝혔는데요. 언제 쏠지 뭐 날짜를 뭐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노동당 창건일, 그러니까 10월 10일 전으로 혹시 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그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 점이 지금 어떻게들 뭐 예견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난 5월 그리고 8월에 군사정찰위성을 쐈지만 두 번 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 지난번 8월에 그 실패했을 적에 북한이 담화를 내면서 10월에 또 쏘겠다, 이렇게 그 단언을 했기 때문에 그 외부 전문가들은 10월에 쏜다면은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전후에 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전망들을 당시 많이 내놨는데요. 언제 북한이 쏠지는 뭐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하나 그 특별한 지금 조짐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과거 사례를 보면 국제해사기구 같은 쪽에 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언제 어느 쪽으로 그 쏠 테니 알고 있어라 이런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국제해사기구에 이 같은 사전 통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그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데요. 다만 그 한국의 그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그 정찰위성을 쏜다면 10월 10일부터 26일 사이에 쏠 수 있다 이런 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왜 26일인가 그러고 봤더니 26일이 그 중국에서 그 1대1로 굉장히 중요한 그 회의가 열립니다. 정상회의가 중국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중에 쏘기지는 않을 거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10월 10일 당 창건일과 중국의 1대1로 정상회의 그 기간 중에 그 이전에 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아직 그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얘기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오는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 주석이 정말 참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 모두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이 백악관이 그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가 11월 달에 열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백악관은 그 시진핑 주석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그 전하고 있고요. 특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그 바이든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크다 이렇게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이 즉각적인 논평을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중국 측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이 성명을 통해서 이 양측이 지금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또 양측은 선의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논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중국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갈등을 좀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지금의 국제 정세 속에서 두 정상이 대면 직접적으로 대면 회담을 가진 것이 지난해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였거든요.
네.
당시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났었던 건데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1년 가까이 회담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 정상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시 주석이 그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 또 한국은 일본, 중국과 연내에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회담이 과연 잘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한데요.
네, 한 가지 이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이제 그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네.
3국 정상회의라고 그러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은 다른 것은 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하지만 이 한중일 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주로 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건 아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예.
원래 그 한중일 그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각국의 그 중국의 총리, 일본의 총리,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이렇게 한중일 그 지도자들이 참석을 해서 주로 경제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매년 열기로 했던 이런 것인데 2019년을 마지막으로 그 뒤로 그 코로나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약 3년간 이거 열지 않고 있는 이런 것이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일단 그 일단락 되고 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올해부터 이것을 좀 추진하자 이런 것이고요. 올해 그 몇 달 전에 한국, 일본, 중국에서 그 서울에 모여서 차관복급 회의를 열면서 이 문제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을 다시 재개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세 나라가 다 좋다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그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에서 나오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대체로 지금 뭐 일정이 지금 서울이 원하는 것은 서울에서 12월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12월에 열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그리고 예.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 참석해서 한중일 그 정상회담이 서울서 12월에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큰 지금 그 부정적인 이런 움직임이 이런 거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12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에 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북한운동연합 같은 단체들이 앞으로 대북전단을 자유롭게 살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지금 뭐 통일부 입장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이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 이번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제 앞으로 전단을 살포하더라도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사실상 이 관련 그 대북단체들은 자유롭게 전단을 날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헌재의 결정문에도 보면 이것이 이제 적규형 지역의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위협 또는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경찰 병력이나 이런 행정력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으로 아무 때든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는 또는 적경 지역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행정력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인데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그 합법적인 행위라는 그런 판결이 난 만큼 그 대북 단체들 앞으로 필요하면은 언제든 전단을 살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과거에 북한은 바로 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해서 2014년에 연천 고사총 사격을 한 적이 있고 또 2020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도 일으켰는데 저 지금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점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이 지금 어떻게 예견하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뭐 어려운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헌재가 이것에 대해서 그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 그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할 경우에 이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북한으로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도 그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그 서울의 상황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전단을 날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묵인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도 이거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처럼 이것을 이유로 그 문제를 삼거나 또 대남 위협을 가하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뭐 고사총을 쏜다든가 이런 종류의 그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라면은 한국 정부가 지금 입장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기업 이런 것도 그렇고 또 한국의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그 대남 위협 도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이것이 잘 그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이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이 지금 식량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작황이 어떤지 어떻게들 분석이 나오고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올해는 그 한반도에 비가 많이 오고 또 태풍도 뭐 몇 개가 지나간 놈 상당히 일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비가 많이 오고 이제 태풍이 입은 것은 주로 그 남한, 한국 쪽이었고 북한은 9월경에 강원도 일부를 좀 그 태풍이 휩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서 북한은 상당히 그 날씨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이 올해는 사실은 중국에서 비료를 많이 수입을 해서 그 열심히 굉장히 그 비료를 많이 공급을 그 농민들에게 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그 전략적 고지라고 해서 12가지 그 고지를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농업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을 많이 해서 식량을 많이 만들어서 문제에서 좀 해결하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나섰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 사정이 좀 과거보다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북한이 그 쌀을 약 207만 톤 그 했고요. 다른 곡물까지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451만 톤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밀농사도 좀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 네. 비료도 많이 좀 투입이 됐고 또 일기가 상당히 그래도 그 작년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아마 451만 톤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미국의 2023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에 반발하는 담화를 냈다는 소식, 10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일정, 그리고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오늘 여행시 시간에는 미국의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달에 만나실 최초의 여성은 누굴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인물 바로 만나보죠. NCAA 대학 풋볼 경기에서 특별한 성취를 이룬 한 여성 선수가 주인공인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달 최초의 여성 주인공은 미식축구 이 풋볼 선수 헬리 벤부어리스 선수입니다. 벤부어리스 선수는 전미대학 체육협회 NCAA 풋볼 경기에서 non-kicker, 그러니까 공을 차는 포지션이 아닌 여성 수비수로 지난 9월 23일 출전했는데요.
네.
NCAA 풋볼 경기 역사상 처음 난키커로 경기에 나가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자 경기 내용과 선수 소개하기 전에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전미 대학 체육협회 NCAA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조직이 생긴 지가 100년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이 전미 대학 체육협회 NCAA는 미국 대학 스포츠의 주요 관리 기구인데요. 위험하고 불공평한 체육 활동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06년에 설립됐습니다.
네.
교육, 안전, 공정을 우선시하고요. 대학 선수들에게 최고 수준의 경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자, 이 협회에는 미국과 캐나다 1100여 개 대학이 소속됐고요. 체육연맹 그리고 기타 제휴조직으로 구성된 만큼 NCAA는 미국 스포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대학교의 운동 실력 또 환경 등 꽤 다양할 텐데요. 그래서 이들 학교를 세 개 군으로 나누고 경기를 치르죠?
맞습니다. 디비전 1, 2, 3, 즉 세 개 군으로 나뉩니다. 주로 대학의 규모, 장학금 그리고 스포츠 프로그램의 규모와 경쟁 수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
자, 예를 들어 1100개 학교 중에서 1군은 약 350개 대학교가 속했는데요. 1군은 해당 학교 선수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에 맞게 국가대표 수준의 경기가 이루어지고 규정도 엄격한데요. 특별히 1군의 미식축구, 풋볼과 농구는 대학들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네, 자 디비전 2, 2군은 1군보다 장학금이 적다고요?
예, 제한적인 장학금이 지급되는데요. 전액 장학금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경기 실력은 1군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규정도 1군보다 덜 엄격한데요. 약 300개 대학교가 포함됩니다.
네.
자, 끝으로 디비전 3, 3군은 체육 장학금은 없지만 학생들은 다른 분야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경기 수준은 지역, 학교 간 경쟁이 중점이고 덜 엄격한 규정에 학업과 운동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네.
약 430개 이상의 학교가 이 3군에 속해 있죠.
네. 자, 청취자들께는 이 대학 스포츠라고 또 시시하게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이 미국의 대학 스포츠는요, 프로 스포츠 못지않게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학 스포츠 시즌이 되면은 뭐 TV 중계는 물론이고요. 관중석도 꽉 차죠.
예. 자, 그런 만큼 미국 대학 스포츠 산업의 규모도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NCAA 디비전 1 게임과 경쟁이 수억 달러의 광고에 중계료, 수만 명의 환호하는 관중, 대규모 TV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네.
자, 가장 유명한 디비전 1 대학 풋볼 프로그램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최초의 기록을 세운 여학생에 관해 좀 알아보죠. 이 학생이 디비전 3, 그러니까 3군 풋볼 경기에서 뛴 거죠. 성과 어땠습니까?
네. 지난달 23일 벤 부어리스 선수는 첫 번째 쿼터에 필드에 나와 상대 팀 쿼터백 선수의 실수를 여러 번 유도하면서 경기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자, 이 선수가 속한 신원대어 대학은 48대 7로 크게 이겼습니다.
네. 자, 벤 부어리스 선수 경력을 좀 보죠.
네, 19살의 벤 부어리스 선수는 버지니아 출신으로 현재 신원대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자, 167cm 키에 몸무게가 66kg 정도 나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최종 수비수로 뛰었습니다.
네.
자, 이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풋볼과 농구 양쪽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신원대어 대학에서 뛴 거는 이번이 첫 해입니다.
네. 자,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 선수 소식을 많이 다뤘던데요. 벤 부어리스 선수 소감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벤 부어리스 선수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느꼈고 그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다고 신문에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의 프로 풋볼 리그에서는 여성 코치는 나왔어도 여성 선수가 뛴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 게요. 이 대학 풋볼 경기에서 수비수 최초 벤 부어리스 선수 말고도 키커로 뛴 여성들 몇 명 있단 말이죠. 네. 잠깐 알아보죠.
예, NPR 보도에 따르면 1997년 리즈 휘스톤 선수가 윌라멧 대학의 키커로 대학 풋볼 경기에 출전해 점수를 얻은 첫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윌라멧 대학은 NCAA 소속은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2003년에는 KT 나이다 선수가 NCAA 디비전 1 A 게임에서 필드골이나 추가 점수를 얻기 위해 차는 임무를 담당하는 플레이스 키커로 점수를 올렸고요.
네.
2020년에는 사라 폴러 선수가 파워 5 대학 풋볼 경기에 출전하는 첫 여성 선수가 됐습니다.
네, 이 파워 5라면은 미국 대학 미식 축구 최상위 리그 경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학 미식 축구 최상위 리그 파워 5는 사우스 이스턴 컨퍼런스 SEC를 포함해 빅10, 빅12 등 다섯 개의 컨퍼런스 풋볼 리그를 지칭하고요. 70개 미만의 대학이 속합니다.
네.
미국 프로풋볼 선수의 약 70%가 이 파워5 컨퍼런스로 불리는 최상위 리그 출신 선수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사라 풀러 선수가 여성 풋볼 선수로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췄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자, 풀러 선수를 파워5 최초 여성 선수로 만들었던 2020년 경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열렸었죠?
맞습니다. 당시 21살이었던 남부의 명문대학 벤더빌트 대학의 사라 플러 선수가 미주리와의 경기에서 키커로 나왔습니다. 또 팀의 많은 선수들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녀는 경기에 출전했지요.
네.
당시 플러 선수가 소속된 벤더빌트는 0대 41로 아이고. 완패를 당하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플러 선수는 여성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당시 플러 선수가 소녀처럼 플레이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헬멧을 써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이 문구는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여행시 이번 주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최초가 아니라 유일한 이런 수식어가 붙는 여성입니다. 바로 주 방위군을 이끄는 유일한 흑인 여성이죠.
네, 제닌 버크헤드 소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2023년 4월부터 메릴랜드 주 방위군 사령관으로 복무 중인 미군 이성 장군입니다. 지난 4월 3일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의 지명을 받았는데요. 당시 무어 주지사는 주군 최고 지휘관은 메릴랜드 군의 지도자라고 설명하면서 버크헤드 장군의 지도력을 매우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버크헤드 장군의 기록은 메릴랜드 주 최고 군 지휘관의 자리에서 봉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한다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 메릴랜드 주 상원은 바로 며칠 뒤에 버크헤드 장군의 주 방위군 사령관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자, 메릴랜드 주 방위군 사령관의 임무가 뭔가요?
네. 무어 주지사가 버크헤드 소장을 지명하면서 지역이나 주 전체의 긴급 상황, 예를 들면 폭풍, 화재, 지진 같은 재난 상황, 그리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한 시민 소요 등이 발생했을 때 주방위군이 나서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버크헤드 소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때 주방위군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훈련받은 부대를 제공한다며 그녀의 임무를 소개했습니다.
네. 자, 이력을 좀 보니까요. 대학교 등록금을 고민하다가 여군이 된 거더라고요.
예. NPR 보도에 따르면 버크헤드 소장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고민하던 중에 버지니아 햄프턴 대학교에 학군 군 간부 후보생 ROTC 장학금을 신청했는데요.
네.
저 원래 입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다가 이 ROTC 장학금을 신청하게 된 건데 그때부터 삶이 바뀐 겁니다.
네, 뭐 자기 잠재력을 그때 발견한 건 아닐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버크헤드 소장은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학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메릴랜드 대학에서 일반행정학 석사학위, 미 육군대학원에서 전략연구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네, 버크헤드 장군이 주 방위군을 이끈 그 최초 여성은 아닌데요. 군 고위 지휘관 가운데 여성은 아직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에는 육군 현역 장교 5명 중 1명 미만이 여성이었습니다. 자, 해병대 장교 중에 여성은 9%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버크헤드 장군은 자신의 진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30년간 복무한 후에도 왜 군대가 여전히 첫 번째 기록을 깨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첫 번째 여성이 탄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네. 자, 지명받았을 때 밝혔던 소감도 함께 들어보죠.
예, 지난 4월 사령관 지명 당시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메릴랜드 주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주방위군의 임무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우리 육군, 공군, 연방 그리고 주 민간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사심 없는 봉사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군대라는 게 그 어느 분야보다 남성 중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예, 버크헤드 장군은 남성이 지배하는 군대 문화에서 흑인 여성으로서 자주 무시당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신이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좌관이 상급자인 줄 알고 말을 거는 장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이 버크헤드 장군은 이런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도전을 극복하는 일이 익숙하진 않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마주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중 하나가 모병 활동인데
네.
이 메릴랜드 군대뿐 아니라 미군의 군 병력 전체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에서는요. 최초의 여성과 유일한 여성 두 인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는 말 Anyway,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시죠.
You look tired. Did you get enough sleep last night?
The fire alarm in my building went off at 5 a.m. But I had to get up early anyway.
I'm sorry to hear that. Anyway, let's talk about today's lesson. You look tired. Did you get enough sleep last night?
피곤해 보입니다. 어젯밤 충분히 잤어요?
The fire alarm in my building went off at 5 a.m. But I had to get up early anyway.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오전 5시에 울렸어요. 어쨌거나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요.
I'm sorry to hear that.
유감입니다.
Anyway, let's talk about today's lesson.
그건 그렇고 오늘 강좌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Anyway,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는 부사입니다. Anyway가 아니고 한 단어입니다. 보통 의견 불일치나 차이, 대조를 표현합니다. 문장 처음에 쓰기도 하고 끝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Anyway, 먼저 첫 번째 뜻은 상대방의 관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문장 끝에 anyway를 붙여서 차이와 대조를 드러내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진술과 비교되는 사실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find my bus pass.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I can't find my bus pass.
제 버스표를 못 찾겠어요.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괜찮아요. 어쨌거나 제가 태워드릴게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find my bus pass.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자, 두 번째 anyway 뜻은 대화의 전환을 표시합니다. 화제를 돌릴 때 anyway로 말을 시작하는 거죠. 문장 시작에 오는 anyway는 다른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를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A와 B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Hey, it's almost lunchtime. Where are you going to go eat?
I'm not sure.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deli.
Yeah, that sounds good.
Anyway, can you send me those numbers so I can finish the report?
Hey, it's almost lunchtime. Where are you going to go eat?
이봐요, 이제 거의 점심시간이에요. 어디 가서 먹을 거예요?
I'm not sure.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deli.
모르겠어요. 델리에 갈까 생각했어요. 델리는 보통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Yeah, that sounds good.
네, 좋은 생각입니다.
Anyway, can you send me those numbers so I can finish the report?
그건 그렇고, 보고서 마무리하게 그 수치들 보내주시겠어요? 점심 메뉴를 얘기하다가 회사 일로 화제를 전환할 때 anyway, 그건 그렇고 사용됐습니다. 화제를 전환할 때 anyway가 사용된 또 다른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m going to a movie.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해요?
I'm going to a movie.
나는 영화 보러 갑니다.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나는 비디오 게임 할 거예요.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그건 그렇고 생물학 노트 다시 공부해야 해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m going to a movie.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문장 앞에 화제 전환할 때 그건 그렇고 라는 뜻으로 anyway, 문장 마지막에 쓰는 anyway는 상대방 진술에 대조되는 사실을 제시하거나 어쨌거나 그런 의미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